12장 1, 2,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예수님께 모인 무리가 수만 명이 됐대요. 뭐 수만 그러면 별로 많나요? 적나요? 우리 뭐 여의도에 뭐 모였다 그러면 백만 이러니까 백만이면 그 백만을 누가 헤아려요? 누가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그 뭐야 고무줄이에요. 백만이 되기도 하고 절반으로 톡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백만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확한 수치 백만이 아니고 대충 어림잡아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수만 가는 숫자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대로 잡아도 한 5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꼭대기 동네에 사람들이 모인들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온 숫자가 가령 수만이라 그러면요.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 역시도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더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뭐 몇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근데 일단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네. 예수님이 막 고함쳐서 말씀을 안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체면이 네.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게 좀 의아해요. 네.
저는 옛날에 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도요.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사람들이 두 산에 다 올라가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하고요. 근데 그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이 아니고 뭐 펑퍼짐한 언덕이니까 계곡을 딱 메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 한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 귀에 들렸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바닷가에서 하셨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바닷가에서는 배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가 병풍처럼 이렇게 불려가지고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와서 소리가 그렇게 전달이 잘 된대요. 그거는 이제 막 그렇다 치더라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여기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했을까 궁금하긴 궁금해요. 우리가 그 상황은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상상을 해보면 전 옛날에 이런 상상은 해봤지만 그 여전히 상상으로 끝났어요. 군대 같은 경우는요, 일렬로 길게 늘어서가 행군을 하잖아, 그죠? 그럼 제일 앞에 소대장이 뭐 한마디 툭 하면요, 저 뒤에 안 들린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전달했나요? 뒤로?
어떻게 전달해요?
뒤로
전달. 예, 그 명령은 전부 뒤로 전달하고 한마디 딱 던지면요, 듣는 사람이 뒤로 전달하고 바로 반복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말 바뀌면.
그래서 그런 게임이 나지 않을까?
아, 예, 그럴 거예요. 가다가 이제 말이 바뀌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할 때는 군데군데 사람을 중계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앞에서 쭉 말하면 저 좀 떨어진 사람이 듣고 그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갈 수 아니겠냐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근데 추측일 뿐 답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도 아직 이거 성경 필사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이 이걸 읽어요. 그럼 여기 쭉 앉아 한 50명이 앉아가지고 듣고 그걸 받아서 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필사가 됐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 저기 책 재본 공장이다, 그죠? 그래야 나는 게 점검해가지고 좀 오타가 많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건 폐기 처분을 하든지 따로 빼든지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경우에도 아마 그러니까 이 수만 명 가는 거는 진짜 수만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듯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집토끼가 중요해요? 산토끼가 중요해요? 흔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있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잃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토끼는 확실히 내 집에 키우는 토끼예요. 산토끼는 지금 아직 내 거 아니야. 근데 저놈은 잡아와야 될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토끼가 중요해요? 산토끼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지? 공부하다고 왜 이러냐. 똑같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입장이나 아니면 교회에 이 일을 맡아 있는 분들 입장에서 기존에 잘 다니던 교인이 중요해요? 새 교인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해요? 아, 뭐, 그럼 할 말 없어요. 이제, 교회 잘 있던 사람들은 이게 집토끼고, 새로 전도대가 오는 새 신자들, 이건 일종의 산토끼예요. 이게 어느 쪽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산토끼만 네. 좋아. 신경 쓰고 배려 많이 배려 차원이 못하냐고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배려를 좀
배려 차원이지 진짜 중요한 건 어느 쪽이에요?
집토끼.
와, 그럼 집토끼 답도 안 하더만.
아, 처음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크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도 집토끼가 중요해.
왜 묻느냐면요. 왜 묻느냐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나 보세요. 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22절 한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쭉 내려가서 54절 한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은 쉽게 말해서 수만 명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쏟고 있느냐 하니까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실 얘기를 다 한 후에야 뒤에 가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러모은 열두 제자가 일단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산토끼보다는 집토끼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굳이 따지면요. 일단은 함께 잘 믿고 있는 이 성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런 건 교회에서는 맨날, 저, 뭐예요. 새신자들 중요하다, 새신자들 저, 대접해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뭐, 이건 다 나오네, 아까. 배려 차원겠죠?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돌보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 점에서 새신자들이 중요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내 식구, 잘 믿고 있는 내 형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이해해서 새신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되고 또 새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 굳이 따져서 누가 더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요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기존에 충성하는 신자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까딱 오해를 해가지고요 새신자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새신자에 너무 집착하다가 진짜 기존 신자들 잃어버리는 이 목사님들 제법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새신자 10명보다도요, 진짜 충성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 충성하던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새신자만 잔뜩 모아놔놓으면 걔가 잘 돼갈 거냐?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된 얘기입니다. 얕은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을 쓰고 있더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외식입니다. 속마음은 그거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 이 원인도 옛날 그 연극할 때에 얼굴에 쓴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이게 가면하고 가면 뒤에 있는 본 얼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속마음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곧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속마음은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채 하고 살았던데, 그걸 조심해라. 왜요? 언젠가는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만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재미난 얘기지만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요, 사실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속마음 다 못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그 드러내고 사느냐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전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요. 어느 정도의 문제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 얼마나 저게 사실은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뭐 좀 이렇게 감추고 살아야 되는 건데, 감추지 않으려고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사람이 겉과 속이 동일하다면 뭐 훌륭한 사람이죠. 가능하면 그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요, 이 서로 접촉하는, 이 교제하는 걸 거의 없도록 만들어놔요. 왜 그러죠?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거리를 둬버리는 거죠. 거리를 두면 어떻게 돼요? 좀 신령해 보이죠. 맨날 설교하는 거하고, 뭐, 거룩한 말씀만 보고 있으면 좀 신령해 보이는가 모르지만, 이게 거짓된 신령인 거죠. 사실은 같이 지내보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근본으로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절대로 무슨 신령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령한 능력을 가졌거나 신령한 사람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약간 문제가 있고, 또 교인들도요, 일반적으로 좀 그래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잘못된 풍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외식이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겁니다. 외식도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또 어떤 거는요, 그 골방에서 귀에 대고 살짝 말했는 거, 이것도 다 드러난대요. 뭐 어떤 의미에서 남이 모르는 얘기라고 우리끼리만 몰래 한 얘기라도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니 그러지 말란 뜻이죠. 극과 속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드러나나요? 그럼 사람끼리도요, 사람끼리도 내가 살짝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묘하게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안 보는 데서 함부로 말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절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돌고 돌아가지고 뜻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탁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누군지 금방 알게 되니까 일부분만 얘기하고, 또 몇 달 뒤에 다른 곳에서 또 일부만 얘기했는데 그 양쪽을 다 들은 놈이 있어가지고 딱 종합을 하더니 아 누구구나 하고 집어내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안 드러내려고 감추려고 반만 일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딱 종합해가 다 찾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했어 안 될 말을 했는데 그걸 감추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해서 안 될 이야기는 안 하고 해야 될 이야기만 하고 가는 게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쯤하고 또 넘어갑시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함이라. 예. 이 편이 참 감사하죠. 사절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구.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비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 정도는 돼야 친구라고 말한다. 뭐 이런 개념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얘기 자주 하는데요. 어떤 여성이 아주 활달하게 잘 뛰어다니길래 제가 툭 던진 얘기가 친구가 많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뭐 아는 사람은 많죠. 이 바람에요. 걔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워져가지고 많은 걸 얘기를 나누게 돼가지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뭐 연애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달랐어요. 걔가 날 보고요.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요. 나무의 서랍을 이렇게 무심코 열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받아서 참 놀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 서랍을 열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더라. 전 책상 위가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정돈된 부분을 봤다는 거죠. 그중에 뭐 이런 거예요. 뭐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1번 하나님. 근데 걔는 1번이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럼 2번, 3번 아무리 잘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진짜 친하게만 지냈어요. 걔가 처음 툭 던졌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많죠. 아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얘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냐. 비밀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하는 거. 이건 제가 성경에서 얻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요. 친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이걸 말 안 하겠냐. 그래서 말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말해서 안 될 걸 말하면 이걸요. 다른 말로 하면 천기 누설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소돔고모라 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브라함이 들러붙어가지고요. 땡깡을 놓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하면 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소돔고모라 멸하는 것조차도 비밀로 못해가지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네가 내 친구라면 이건 꼭 알아다오 이런 거예요. 그냥 독생자 희생시키는 거죠. 그 말씀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를 바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 사이라는 게 이해가 참 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 한번 잡아서 하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 무서운 게 너무 많아. 저 오경석 목사님은요, 벌을 두려워하더라. 교역자실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요, 도망을 다니냐고 난리라고. 만물의 영장이 벌 한 마리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 모르죠. 그래가 날아다니는 벌을 제가 잡는다고 저기 우통 하나 벗어놓으라고 휘라니까 도망다닌다고 난리라. 결국 때려가 잡았거든요. 세상에, 그걸 또 집에 가 딸내미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놈 딸내미가요, 목사님이 벌 잡았어요 하고 난리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집은 벌 한 마리 들어오면 그렇게 무섭나? 가만히 보면 무서워요. 세상에 저 머리 영민한 오목사가요, 세상에 겁나는 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벌 한 마리예요. 싱겁은 얘기지만 우리 너무 많은 것에 겁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답은요, 딱 한마디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해야 되나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러잖아요. 누굴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아, 좋은 답이야. 하나님 이러면 답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거꾸로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요? 겨우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겁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죽음 이후에까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두려워하지. 겨우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뭐 괴롭히거나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거는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놈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게지. 내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 어떡할 거야? 이런 놈이 있었어요. 제가 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줬어요. 너 태어날 때 나고 싶어서 났냐? 네가 선택해서 났냐? 만약에 너 태어나도록 한 분이 있다면 너 어떡할 거야? 그래가 나 죽었다 하고 덜렁 죽었는데 가보니까 너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그분 앞이더라. 그럼 너 어떡할래? 네가 네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네 스스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빠이빠이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가 너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이놈이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얘기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죽은 이후에 영원토록 주관할 분이 따로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람들이 간이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요 세상뿐이지 않냐. 그 다음 세상에서는 그래 그 다음 세상에서 보자. 이럴 수 있어야 되네. 이게 이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네. 괴롭히던 사람이 네.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그 사람 굉장히 황당하게 된다고.
별 상상을 다 하십니다. 그때 만나면 아주 반가울 거예요.
그럴까요?
네, 반가울 거예요. 내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중학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40.5를 나갔는데요. 정상적인 무게에서 1등이에요. 제일 무거웠어요. 근데 45kg짜리가 하나 있어. 얘는 2년을 굽었어요. 그러니까 중3이란 얘기죠. 이게 45kg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 깡패야. 중학교 3학년을요, 이놈 횡포 밑에서 우리가 지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하는데 고등학교는 좀 덜해졌지만 중학교 1학년 딸이에요. 체중 5kg 차이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엄청난 깡패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고를 다 같이 지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오늘 그 대충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 하는 건 아는데 진짜 세월이 한 20, 30년 흐른 후에요. 고등학교 동기였던 갔더니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 야 반갑다. 그래놓고 제가 괜히 툭 던졌어요. 내가 이제 중학교 있을 때니까 중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인데 너 아들 어디 있노? 어느 학교 댕기냐? 그랬더니요 얼굴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버렸어요. 그래 자식이 어느 학교 있다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있는 학교에 있지. 이러니까 아니래. 아버지 마. 네 옛날에 우리 아 많이 괴롭혔잖아. 네 틀림없이 내가 아들 거 있으면 내가 찾아서 옛날 원수 다 갚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런 게 아니래. 한 작가 아니래. 아 좋아. 찾는 방법 있어.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요. 전교생 마이크 다 틀어놔놓고 마이크 다 놓고요. 아버지 임한테 빨리 와. 이랬더니요. 한 놈이 금방 쫓아왔어. 저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안 올 수 있나요? 그래.
방송하셨다고요? 네.
아버지 임한테 빨리 와. 이랬더니 한 놈이 쫓아왔어요.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뒤집에 그치 보드랍노. 그래가 불러가지고요. 내가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는데 네 공부 잘하나? 잘 못해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참고서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이래가 보냈지. 그 한 대로 더 팽했을 것 같아? 얼마나 반갑다고요, 이게. 제가 아버지 이름 불렀는데 이놈이 뛰어온 것 자체가요. 반가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 니 옛날에 우리 많이 괴롭혔잖아. 내 아들내미한테 원수 딱 갚을 테니까 그리 알아. 근데 그게 미웁지 않아요, 그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냐, 그 얼마나 아이들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후에 그렇게 만나니까 그럼 아들이 그렇게 반가워서 오히려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 다시 만나면요. 아이고 니도 예수 믿었나 이렇게
됐고. 성경에서는 그런 괴롭힘이 아니고 박해잖아요.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만나면
죽어서 만나면 우리가 안전천사가 되니까 뭐 별로 미움이 없을 것 같은데.
니도 예수 믿었냐? 이래서 엄청 반가울 거예요.
만났다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미워할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굳이 따지려면 미워할 사람, 이치적으로 따지면 나 미워할 사람 참 많아요. 누가 바보짓을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재밌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요. 나 이렇게 바보짓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 인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만나면 반가워요, 여자니. 나 그런 사람 도로 있어요. 자,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될 끼고, 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요.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요. 나중에 다른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모양인데요. 그 참새 한 마리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 두 아사리온이죠. 한 아사리온의 참새는 두 마리예요. 기본값이.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니까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정상적인 가격은 두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라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섯 마리일까요? 한 마리를 끼워준 거죠. 그러면 두 아사리온의 참새를 사면 한 마리를 끼워주는 것 정도니까 쉽게 말해서 이 참새는요,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나가니까 겨우 두 아사리온만 사도 한 마리 덜렁 끼워주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요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시면서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대요. 진짜일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말 들어보면 아마 믿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 머리털은요, 하루에 자동으로 빠지는 게?
80개.
예?
80개.
별걸 다 알아줘, 사람. 예, 한 80개 정도가 자동으로 빠지고 자동으로 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도둑질하고 몰래 도둑질하고 살 나왔는데, 거기에요, 머리카락이 최소한 몇 개는 떨어져 있어요. 그게 결국은 범인 잡는데 쓰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자동으로 80개 빠져요. 머리털만 골라. 그럼 솜털은? 이 많은 털의 개수가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이런 하는 데서 개수 다 안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게.
아, 그러면 해석하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신다고. 그것까지 다 아실 것 같으면 우리 속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거야? 다 아신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가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하는 거는 그냥 막, 과장된 표현이냐, 진짜 사실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사실로 믿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전체 수련회 갔는데, 특강을 한번 하라 하길래, 제가 이걸 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한 시간 반쯤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홍근도사, 전지전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 그 특강을 한 시간 했는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말은 그리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머리카락 숫자. 한 사람의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을 텐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다, 알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한 기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그때 한 시간 반쯤 웃어가면서 강의하고 나니까 답이 나온 거니까, 이걸 줄여서 말하려고 그러면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이야기해버리면 재미가 없긴 한데요. 이게 가능하다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가 있잖아요. 성경 이거 전권을 읽어내는데 시간 얼마 걸릴까요? 컴퓨터가 우리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순간에.
한순간에 읽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목사님들이 성경 뭐 이런 거 할 때요. 그 옛날에는 성구사전으로 찾아내는데 요즘은 이런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저 검색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검색 딱 하면요. 바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성능 좀 좋으면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이 두꺼운 책 읽어내는데도 시간이 그리 안 걸린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하는 얘기 많이 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이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이 전혀 걸리질 않아요. 이게 이제 소위 4차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안 걸린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앉아가지고 아 부산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 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안 걸리면요? 가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만으로 가요. 예? 생각만으로 가요.
예. 여기하고 부산에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긴 가는데 시간이 안 걸리면. 그럼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전혀 안 걸리면 여기에도 존재하고 부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군데만 존재하게 되나요? 또 가만있어 봐. 오는 길에 포항도 좀 둘러까? 그럼 세 군데 동시전제가 가능해져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시간이 안 걸린다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쭉 넘겼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요? 굳이 넘기고 읽고 할 것 없이 바로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헤아려 보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면요? 저절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노력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다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설명이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차원만 이해해 버리면요, 전지익하는 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이라는 거요. 아 모든 걸 알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차원 얘기를 그 잘 하는데요. 4차원이 원래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 4차원이 시간에 그 영향을 안 받는 존재가 4차원이에요. 4차원의 어름한 바보 하나가 3차원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차원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잡으려도 안 잡혀요, 얘가. 에이, 잡지 말고 그냥 막 폭탄 터자가 지기뿐만 되라. 4차원 인간이 있는데요. 저거 안 잡히니까 거기다 대고 폭탄을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폭탄이 날아오는 것도 그렇고, 뻥 하고 터지는 것도 다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초월한 4차원 인간에게는요, 그게 전부 정지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뻥 하는 그 순간도 정지된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뭐 빠져나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것도 4차원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날아오는 총알도요, 4차원 인간에게는요, 그냥 정지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차원을 조금만 이해를 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부재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는 거요. 우리에게만 대단한 거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일이 살피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이런저런 일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새보다 진짜 귀한가요? 아, 이건 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귀한 이유를 못 가르쳐요. 사람이 왜 귀한 존재죠? 아니 학교에서
유체니까 똑같죠. 예? 학교에서는 유체니까 다
학교에서 그걸 못 가르쳐요. 그냥 학교에서 기껏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장 진화된 동물인가요?
진화된
영장. 예, 영장. 그 우두머리. 지혜가 있는 우두머리란 뜻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장 진화된 존재 이 정도로만 가르치거든요. 가장 진화돼도 여전히 동물의 일종인 건 틀림없죠. 이러니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귀하다고 설명을 못 해줘요. 학교 교육이 지금 이 모양이라. 그러니 인간 세상에 동물 인간 세상이 동물 세상 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제가 필리핀 가서 놀란 것 중에요. 설명을 하다가 물었더니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맞냐 틀리냐. 한국에서 물으면요. 틀림없이 맞다는 답이 나와요. 근데 필리핀은요. 절대로 아니래요. 사람은 동물하고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사람들 딱 깔려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요. 천주교거든요. 어쨌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성경의 사고방식은 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동물의 일종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 인식이 그 사람한테는 있어요. 아, 이게 성경이 들어와서 바탕에 깔아둔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거죠. 성경 아니고는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다 귀하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이러니 사람 살면서 동물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힘센 녀석이 힘없는 놈한테 돈 뺏어가는 거야.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데 왜? 그렇죠? 인간 세상이 갑자기 허물어질 우려가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진화론입니다. 이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 잡아먹는 거? 다탈 이유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인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꿔지지 않냐는 날, 바꿔지지 않는 한 사람이 귀하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요? 실제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여튼 뭐 우리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이것도 좋긴 한데 그 형상은 다 깨졌어요. 깨어진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당하셨다. 그런 정도 같으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못하게 여기시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면 그런 거 진화론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저는 공부하면서 되게 처음에 거부 반응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아,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르치나 보다 이제 커서 조금씩 조금씩 잘.
아 그거는요. 주일학교 때 초등부 4학년 이전에요. 이거 답을 좀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이게 충돌이 와요. 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만약에 잘못되면, 아,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막 전설 같은 이야기고,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얘기고, 이쪽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요, 이게 잘 먹혀들지가 않아요.
저 반대로 생각해. 학교에서 하는 건 그냥, 아, 전설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특별히 복을 좀 받은 사람이.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걸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이전에요. 어느 정도 이걸 그 기회를 잡아서 가르쳐가지고 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를 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고 교회 선생님은 막 어렵게 말이 그렇느니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요 교회에서 그걸 분명히 잘 인식을 시켜 놔놓으면 아 이게 진짜인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구나 이게 저 분명해야 되는 그 경계선상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갑시다. 8절에서 12절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예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또 나를 부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안 드러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성령 모독죄는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죄죠?
예수 안 믿는 죄. 네.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요걸 명확하게 기억하면 고민할 게 많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말을 쓰면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하튼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가리켜서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를 빼고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모독죄는 왜 용서가 안 되냔 말이에요? 아주 다 간단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성령 모독죄인데, 여기서는 약간 좀 저게 뉘앙스가 달라요.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말로 거역한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느냐 하니까 성령이 오시거든요. 설령 예수님의 말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뒤에 와서 성령이 말하는 것은 거역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성령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성령이 말하는데도 그걸 거역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성령의 요청은 거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니까요, 혹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며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그때에 성령이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니까 고민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굳이 열심히 성경 뭐 공부할 필요 없네, 그죠?
예? 성령을 알아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깨닫고.
아, 그렇게 되나요? 몰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 읽지 마라,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라가 핵심이지, 염려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염려하지 말라가 핵심인 거죠. 왜요? 성령이 도우실 것이니까. 마땅히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이 도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란 뜻이지, 아, 뭐 그때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요, 또 다른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잘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야기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쭉 얘기가 전부 핵심이요, 염려하지 말라예요. 중간에 뭐 다른 얘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입을 것을 위하여, 이 전부 얘기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자, 13절에서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물을 나는 자로 넣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얘기가 일단 요 안에 두 개예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형한테요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래주세요. 이제 부탁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 형님이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이라면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형제는요 예수님 말이라면 따를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일단 부자예요. 일단 부자인데 형님이 유산을 좀 덜 나눠준 모양이죠. 그렇게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뭐예요? 아, 결론은 15절이에요.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아니,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지금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형님이 많이 굶어지고 안 놓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건 본인 욕심이니까 도와주려고.
예수님의 답변은 욕심내지 말라는 데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부자가요. 부자가 재산이 많으면 욕심이 없어지나요? 예? 더 있어요?
못 받는 거 모르겠는데 10억이 있는데도 더 하나도
전셋집에 살다가 한 25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쯤 좋을까요? 1년? 1년 지나면요? 1년 지나면요?
집이
좁아지죠? 그래가지고 또 고생고생해가지고 이제 30몇 평으로 옮기십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얼마쯤 갈까요? 1년. 저 집사람 맨날 1년이래.
집사람이 1년이라고. 머리 깎으면 일주일.
여자는 일주일 가나 모르겠는데 남자들 일주일 안 가요. 한번 까먹으면 헛방이거든요. 사람이요, 절대로 만족은 안 되나 봐요. 집 한 채 완전히 자기 것 됐으면 이제 끝났네. 집만 갖고 어떻게 살아?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왜 두 채 가지려고 그런지 몰라. 집만 갖고는 안 되나 봐요. 야, 진짜 만족하고 사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요 가난한 편인데요 필리핀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부자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난 미치겠어. 요번에 그거 가서 한 250만원 쓰고 왔어요. 올찌깔찌 비행기표는 교회에서 끊어졌으니까 내 돈 들어간 거 아니고 한 250만원 주고 샀는데요. 시골교회 하나에 프로젝터를 하나 사줬어요. 애들은 많은데 애들 잘 키워라 그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PPT 설교, 그림 설교 한 3년치 분량을 다 넘겨주고 그 잘 쓰면 3년치 넘어요. 4, 5년 갈 거예요. 그거 다 넘겨주는데 그거 쓰려면 PPT 프로젝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50만이나 살 수 있대요. 아, 가격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저 신대원 갈 때는 이게 한 1000만 원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10수년 만에 50만 원 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마어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사고 애들 잘 키워라 하고 500달러를 줬는데요.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충격이에요.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죠. 현지인들 중에 부자는 또 엄청난 부자예요. 실제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가보면요. 이쪽에는 거지 같이 살고 있고, 이쪽에는 으리으리 살고 있고, 이래요. 뭐 차가 너무 많이 나, 거기는. 근데, 잠깐만, 그거 가면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켜도요, 거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엔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필요한 대로 사주고, 그것도 몰래 사주고 와요. 옆에서 알면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몰래,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선교사한테 이야기도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말고. 이거, 그 시골 목사한테, 당신한테 준 거 아니다. 요 PPT에 붙여놓은 거니까, 요 PPT 쓸 사람한테 붙여놓은 거니까, 그리 하라고. 그 말은 이 목사가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더라도,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으면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나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쓰려고 가져간 돈이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더라니까요. 야, 느낌이 그렇구나. 그럼 제가 와닿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고 어느 정도가 되면 욕심이 없어지는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이요 자꾸 자기 걸 이거 자기 걸 삼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끝이 없어요. 근데 이런 탐심을 일찍이 제거해버리고, 먹을 만큼 남겨두고, 자꾸 나눌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요?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답변이 맞아요. 이게,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게 기본적인 답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신명기 나오는데 저는 신명기 공부했던 분 그 아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1조가 몇 종류죠? 박기사 나도 모른다. 네? 네 종류나 있어요? 무슨 11조가 네 종류나 나와요? 참 힐났다. 몸구산업을 하나.
아니, 자기를 위해서도.
원래 11조 종류는 세 가지인데, 네. 세 가지인데, 실제 드리는 거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고, 다른 하나는요, 10분의 1을 따로 떼가지고, 이건 뭐 하는데 쓰는 거냐면, 요 하나가 이름이 두 종류예요. 요 11조 하나가, 첫째, 둘째 해는 저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즐기고 하는데 즐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두째 해는 그리하고 세 번째, 3년에 한 번은 이걸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내미인들을 위해서 쓰라. 요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11조 종류는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의 액수를 치면 11조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심지어 두 해를 그렇게 있으면 또 한 해는요, 레위인과 고아들을 함께 즐거워하는데 쓰라. 여기 용도 다른 11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11조 종류가 몇 가지냐고 물으면, 세 가지라고 답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 실제로 액수로 치면 두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부지런히 남 퍼주고, 뭐 자기를 위해서 저금하면 안 되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저금해야 되고 아껴야 돼요. 어디에서 아껴야 되냐나 10분의 8에서 아껴야 돼요. 10분의 8에서 아껴야 되고 그러면 10분의 1 말고 또 하나의 10분의 1 있잖아. 이거는요.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수를 떼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해가지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절대로 안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방식은 그래요. 요 10분의 1은, 그건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뭐 다들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더 쓰고 너무 써서 탈인지도 모르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요, 하여튼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잘 가는 게 참 복은 복이에요. 너무 즐겁게 쓰는데 익숙하다 보면요, 이 10분의 8에 해당되는 것도 부지런히 써버리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렇게 해요. 목사도 너무 가난하면 나중에 시험 들고 문제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 노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방식이 조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요, 목사님들이 하는 11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11조는 따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공제이 있어요. 총회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기여금으로 그렇게 맞나? 잘 모르겠다. 그럼 목사님들도 거기 연금 들듯이 드는 그 교단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꼭 들어라. 꼭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 은퇴하면 거기서 연금처럼 나오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액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넣은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은 두 군데 따라라, 두 군데. 하나는 총회석으로 하는데 거기 하나 들고, 하나는 국민연금 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액수를 쪼개가지고 혼자 들지 말고 사모님 끝까지 들어라. 그래서 연금은 목사님도 들고 사모님도 들어놔라. 실제로 자꾸 시켜요. 왜 그러냐면요, 10분의 1, 2를 제외한 나머지 8에서 이건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나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불쌍한 목사님 너무 많아요. 전 제일 충격받은 게요, 김해 쪽에 가면 옛날에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낸 목사님인데,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사위가 목회하는데 거기 얹혀가지고 살고 계시대요.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식사 한번 하자 하면 안 나오신대요. 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산대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예, 살 능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대요. 그러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윤종만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분 영향이 커요. 아주 훌륭한 그 강사로 많이 뛰셨던 분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물으니까, 은퇴하실 때에 그 집하고 뭐하고 마련했는데 이 집을 아들이 사업한다고 말아먹어버렸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골에 자식 농사가 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잘 설계를 했어도 이게 자식이라는 게 괜찮아요.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으니까.
아, 옛날 퇴직금 일적에 일시불로 찾아가서 그렇게 날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곡차곡 들 건 들어놔라. 그러면서 또요, 써야 할 부분은 쓰고, 이걸 잘 구분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 두셔요. 10분의 1, 이건 하나님 몫으로 가고, 또 10분의 1,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데 쓸 몫이 따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아껴고 저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걸 구분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 신명기가 가르쳐 주는 거고, 예수님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이게 다 조화롭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또 저게 너무 은혜 넘쳐가지고요,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간 사람 도와라. 뭐,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다지 현명한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도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과, 저는 할 말씀인데, 신명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건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하고 늘 연결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답이 딱, 정확한 답은 그거예요. 11조 문제로 설명이 돼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 얘기가, 그럼 이 부자가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뭐 먹고 살만한 재료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죠.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게 문제죠.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재물만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해서 봐라 너 오늘 내가 너 오늘 데려가 버리면 끝인데 뭐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도 부여하고 재물에도 부여하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물 자체를 예수님께서 포기해라 그거 나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으면서 재물만 의지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 아굴의 기도 별로 좋아 안 해요. 아굴의 기도 뭐죠? 부욕해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기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실족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려면 많이 있는 게 나아요. 저도요. 돈만 좀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많이 줘도 하면 괜찮은데. 나 좋은데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말끔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 뵈러 왔대요. 그래서 안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담임 목사님께 좀 전해주세요. 그거 설뭉치를 하나 줬는데 내가 안 보고 전해줬으면 됐는데 괜히 열어봤어. 내려갔더니요,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와서 우리 고신대학에 가서 신대원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서 장학생으로 해외에 파견을 보낸 학생이었어요.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보냈는데, 1년 소요량의 절반을 신대원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줬대요. 근데 나머지 절반을 채울 데가 없었어.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가지고요, 누가 후원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 했더니, 서울에 가서 큰 교회를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큰 교회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세 번째 그래서 후원을 조금 해달라 이제 그 내용인데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면 후원할까요 안 할까요?
대물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교의 장학 규정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교역자나 우리 교회 출신의 사역자거나 부모가 여기 있거나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했거나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지 전혀 외부인에게 지원하는 규정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건너가봐야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뭐 어쩌겠어요. 넘겨줬어요. 그런데 더 이게 찡하잖아. 그래 갈 수 없어가지고 이건 뭐 개인적으로 내가 원할 수밖에 없지 뭐.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통영 자동이체 시키고 보냈는데 6개월 뒤에 답장이 왔어요. 아마 이 친구가 통장에 맨 매달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게 누군가 싶어서 본인이 아마 찾았을 거야. 찾다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래 듣터봉 한번 해보면서 혹시나 해가 뒤져보면요. 찾아지는 방법이 있겠죠. 6개월 뒤부터요. 자기 처음에 거기 보면 2년만 도와달라 했거든. 그래서 내가 2년을 해놨는데 6개월마다 통지표가 날아와요. 와, 기절할 뻔했어요. 한국에가 미국 가가지고요. 모든 과목이 A뿐이야. 나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요. 진짜 공부 잘해요. 1년 반 만에 그걸 마치고요. 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또 갔어요. 2년만 도와달라 했는데 박사과정 갔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떡해. 예? 또 갱신을 해야죠.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한 3년 차로, 3년? 3년 더 갔나? 4년 더 갔는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제가 와가 그거 받고 그 이름에 갔으니까 지금 아마 3년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한국 사람이 누가 와서 이럴 수 있나. 근데 공부 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인성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와서 우리 교단을 위한 학자라든지 뭐라든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런데 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갖고, 좋은 목사를 키워내야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좋은 목사 키우는 일에는 관심 없고, 뭐부터 하냐, 막, 건물 짓고,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요, 불러오면 되잖아. 어디서 불러와요? 잘 나가는 교회 오락하면 오나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오락하면 오나요? 왜 또 잘하고 있는데 자꾸 불러오려고 그래?
지방으로는 상경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불러오면 되나요? 그건 없자고.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 잘하고 놔두고, 그 다음요. 능력 없고 빌빌한 사람 데려와요? 그건 죽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 그런데 써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쓸만한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딱 해가면서 쓰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저축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내가 써야 할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고요? 저쪽에 중국에 그 보세요. 거기 후원한 지가 고정된 액수로 후원한 지가 십수년 됐으니까 지금은 금액수가 그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한 번씩 인터뷰 해야 된다고 전화가 와요. 지금 어떻게 해서 후원하게 되셨는지요? 가고 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냥 사양할래요 하고 안 하는데요. 한 번씩 인터뷰해가지고 저 말이 그래요. 십수년을 한결같이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 한번 해서 기사 실으려고. 아, 저 말할 줄 모르니까 오지 마세요. 근데 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할 때 지원하고 뭐하고. 그 우리 집사람이 저 필리핀 가 있는 동안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걸 저렇게 늘 헤아리거든요. 한동안 안 했나 봐. 여보, 개수가 모자란다, 이거. 그래가 찾아보니까 한 1년 전에 만기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끊어진 건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와봐. 저 필름실 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이거 후원금 안 나갔다, 이러더라고. 와가지고 바로 전화했어요. 야, 이거 저기 정지됐는지 몰랐다. 원래 은행 가면 몇 년 동안 하라고 그 기한을 적었는데 그게 찼나 봐요. 찼는데 늘 헤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빠져갖고 전화 그랬고 미안하다 1년치 다시 보내줄게. 매달 빠져나가는 건 부담 안 되는데요. 그거 1년치 목돈 보내려고 그러면 그런 걸 그 하지 않으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돈에 매이지 아니한, 그 다음에 탐심, 제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기 때문에 나 이게 이만큼은 써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저 돈을 관리하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 중에 하나죠. 이 부자가 뭐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다 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저 많이 벌고 아끼는 데는 철저하게 아끼되 그 다음에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잘 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